집중 분석,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대북 제재 변화 양상. 올해 초 북한의 4차 핵실험 후 유엔 안보리는 비군사적 행동으로 가장 강력하다고 평가받는 대북 제재 결의 2270호를 채택했습니다. 하지만 김정은은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단거리, 중거리, 그리고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시험을 계속했고 이번 달 9일 정권 수립 기념일을 맞아 5차 핵실험까지 단행했습니다. 지난주 개최된 제71차 유엔 총회는 이 같은 북한의 문제를 성토하는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지만 얽혀있는 각국의 입장, 특히 미국과 중국이 약간의 이해관계를 달리하면서 효과적인 대북 제재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변화 양상을 살펴보고 또 전망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리에 전현준 동북아 평화협력연구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71차 유엔 총회에서 북핵 문제 등을 둘러싸고 관련국들의 치열한 외교전이 펼쳐졌습니다. 관련해서 어떤 논의들이 있었나요?
예, 북핵 문제를 두고 정말 세계가 온 세계가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북한 핵이 좀 문제가 되는 것은 사실인데 이 조그만 나라를 하나 두고 이 강대국들이 이렇게 많은 힘을 들일 필요가 있을까 네.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세계가 난리가 좀 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5차 핵실험을 했지 않습니까? 네. 이 제재 문제를 두고 일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제재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국가들이 새로운 제재를 해야 된다. 그런 것은 동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제재의 수위를 놓고 역시 미국과 중국이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한국이 주도적으로 북한 제재에 대해서 선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이라든가 일본, 뭐 중국, 러시아까지 다 포함해서 설득 작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모든 국가들이 기본적으로는 제재에 동참한다고 하는 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만 그 수위에 있어서는 약간의 온도 차이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중국은 민생 분야까지 영향을 미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참할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인 거고 미국은 소위 세컨더리 보이콧 그러니까 북한과 거래하는 그런 은행이라든가 기업들은 미국 은행이라든가 기업과 거래할 수 없는 그런 제재를 하겠다고 나서고 있고 특히 이번에도 이제 홍시안그룹에서 그런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마는 북한과 불법적인 거래를 하는 기업들은 어느 나라 기업을 막론하고 미국이 직접적으로 제재를 하겠다고 하는 그런 걸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중국은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고 만약에 유엔 안보리 제재에 대해서 불법적인 거래를 하면 그러니까 유엔 안보리 제재에 대해서 위반을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중국이 독자적으로 제재를 하는 것이지 왜 미국이 여기에 대해서 감나라 판나라 하는 것이냐 하고 불만을 지금 표시하는 그런 형국입니다. 어떻든 간에 어떤 식으로 결판이 나든 간에 나오겠습니다만은 그 수위를 두고 계속해서 시간 끌기 작전을 중국은 펼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당장 유엔 안전보장의 이사회에서 어떤 결의가 나오기는 쉽지 않을 걸로 현재는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네, 미국과 중국이 상당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군요. 또 한국의 윤병세 외교장관이 북한의 유엔 회원국 자격 문제를 거론해서 논란이 됐죠.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인가요?
예, 북한과 우리는 1991년에 유엔에 가입을 했습니다. 동시 가입을 했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유엔의 어떤 그런 규칙이라든가 원칙이라든가 결의라든가 그런 것들을 잘 지키고 있는 그런 모범적인 유엔 회원국입니다. 근데 북한은 아시다시피 이제 핵개발을 계속하면서 유엔의 기본적인 어떤 철학이랄까요? 그런 것들을 위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5차에 걸친 핵실험을 통해서 유엔의 그런 결의를 위반하고 또 유엔의 제재에 대해서 전혀 거기에 신경을 쓰지 않고 오히려 보란듯이 그것을 위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윤병서 장관은 과연 북한이 유엔 회원국으로서의 자격이 있는 것인가? 회원국으로서 자격을 갖기 위해서는 유엔 헌장상의 의무라든가 그런 것들을 잘 지켜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을 지키지 않은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제사회가 이를 지켜만 보고 있을 것인가. 아주 극단적으로 좀 얘기하면 제명을 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유엔 역사 70년 역사에서 유엔을 조롱하는 국가는 북한밖에 없다.
네.
그렇게 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홍수가 나서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5차 핵실험을 강행한 그러한 불량 국가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북한 인권 문제도 거론을 했습니다.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해외에서 노동하는 노동자들, 북한 노동자들이 강제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그런 것에 대해서도 관심을 보여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관련국들,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 또 러시아, 일본 등에선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궁금합니다.
현재까지는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그러한 반응들은 보이지 않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북한의 리용호 외무상도 또 핵 보유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였는데요. 어떤 내용이었고 또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봐야 할까요?
네, 리용호 외무상은 뭐 당연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자신들이 핵무장을 하는 것은 미국이 자기들의 존엄과 생존권을 위협하기 때문에 핵개발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것이 계속되는 한은 자신들은 핵무기를 질량적으로 강화를 하겠다. 그런 원칙은 분명히 했습니다. 물론 리 외무상은 김정은의 지시를 받고 움직이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 와서 다른 얘기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겠죠. 뭐 그렇기는 하지만 리용호 외무상의 이제 말을 들어보게 되면은 앞으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그러니까 유엔이 어떠한 제재를 가한다 할지라도 자신들은 핵개발을 계속하겠다고 하는 그런 결연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유엔에서 자꾸 자기들을 이렇게 규제를 하고 제재를 하는데 그건 유엔 헌장에도 없고 국제법에도 명시된 게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무슨 근거로 자신들의 그런 그 핵개발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느냐. 이렇게 이제 적반하장으로 공격하고 나섰습니다. 오히려 미국이 책임이 있다. 자신들이 핵개발을 하는 것은 계속해서 자신들을 공격하려는 그런 미국의 태도 또 한미합동 군사훈련 때문에 그러한 일을 하기 때문에 핵개발을 중지시키기 위해서는 역시 침략전쟁 연습도 중지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중국 리커창 총리의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도 대화만 강조되고 대북제재 언급은 배제돼 논란이 됐습니다. 중국의 의도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예, 리커창 총리가 이제 시진핑을 대신해서 기조연설을 했는데
네.
말씀하신 대로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는 일체의 언급이 없었습니다. 다만 그 한반도 비핵화라고 하는 그런 용어를 썼습니다. 한반도 비핵화는 전통적으로 중국이 주장한 거죠.
네.
그렇지만 제재 문제에 대해서는 제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오히려 남중국해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많은 시간을 할애를 했습니다. 이것은 역시 중국의 입장이 뭔가 북핵 문제에 대해서 중국이 어떻게 지금 접근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거든요. 물론 한반도 비핵화를 주장을 하고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용인하지 않는 건 중국의 기본적인 입장이지만 이것에 대한 해법은 자기들은 달리 생각한다.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재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고
네.
결국은 유엔 안보리 제재 2275에도 나와 있었지만 제재 플러스 대화 이 병행 원칙을 계속해서 중국은 주장할 뜻이 있음을 이번에 내비쳤습니다.
한편 미국은 유엔 차원의 대북 제재 논의 외에도 5차 핵실험 이후 북한 압박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중국의 랴오닝 홍샹그룹 제재가 대표적인 것 같은데요. 홍샹그룹 사태는 어떤 내용인가요?
예, 홍샹그룹은 단둥에 있는 재벌급의 중국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북한과 중점적으로 거래를 하면서 돈을 번 회사입니다. 이 회사 사장이 이제 마샤오 홍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네, 원래는 이제 백화점 점원으로 시작을 했습니다만은 북한과 거래를 하면서 어마어마한 부를 쌓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이 이 그룹에 대해서 제재를 가한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첫째는 미국의 대북 제재 회피를 공모를 했다. 그러니까 공동 모의를 했다고 하는 것이고
네.
그다음에 대량 살상무기 확산 금지를 위반을 했다. 그러니까 대량 살상무기를 만들 수 있는 알루미늄 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북한에 수출했다는 얘기고 돈 세탁 혐의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제조한 위조 지폐들을 이 그룹에서 돈 세탁을 해줌으로써 북한을 도왔다고 하는 그런 이유에서 미국이 기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그룹은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그 회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둥에. 그래서 홍샹실업 발전 유한공사라든가 그다음에 홍샹 변경 무역 지식 뭐 자문 유한회사라든가 뭐 이런 이제 그다음에 칠보산 호텔이라든가 평양 유경식당 이런 이제 여러 그 계열사를 거느리면서 북한을 돕고 있고 유엔 안보리 제재 2275호를 갖다가 교묘히 피해서 북한을 돕는 그러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왜 북한은 제재를 가함에도 불구하고 아무 이상이 없는가?
네.
민생이라든가 이런데 별 그 영향을 받지 않는가? 그런데 대한 의구심을 많이 표현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 이유가 이렇게 빠져나가는 법망을 빠져나가는 그런 회사들 때문이라고 이제 미국을 생각하고 직접적으로 제재를 했습니다.
워낙 문제가 크게 불거지다 보니까 중국 당국도 강력한 조치에 나섰는데요. 그래도 사실 미국의 직접적인 중국 기업 제재는 반대 입장 아닌가요? 이해관계가 굉장히 복잡해 보입니다. 어떻게 봐야 할까요?
예, 그러니까 중국 입장은 그렇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자신들이 알아서 할 거다. 근데 왜 제3자가 여기에 대해서 개입을 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냐. 이건 중국의 주권에 관한 문제다. 그런 그 입장인 거죠.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보게 되면은 물론 이제 미국 법무부라든가 이런 데서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홍샹 그룹에 대해서 대조적으로 중국 공안 당국이 수색을 하고 체포를 하고 했습니다만은
네.
어떻든 자신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그런 상황이다. 따라서 이렇게 독자적인 제재. 그러니까 유엔 안보리 결의에 나타난 제재는 중국 정부도 적극적으로 여기에 동참을 하고 그 시행에 앞장서겠지만 어떤 특정 국가가 중국 기업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제재하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로 반대한다. 이것은 시종일관 같은 그 입장인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트럼프 그 공화당 예비 후보죠. 이분이 이제 한반도 핵문제는 중국에서 나온 거다.
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중국이 강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북한 핵문제는 미국 때문에 일어난 거다.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역시 이 북한 핵문제는 평화적으로 해결돼야 된다. 그렇게 또 중국은 주장을 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힘겨루기가 계속되는 것 같은데요. 미국은 홍샹그룹 외에도 다른 중국 기업에 대한 비슷한 혐의 조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북한 고려항공도 조사하고 나섰는데요. 제2의 랴오닝 홍샹이 있다고 봐야 할까요?
그럴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정부는 홍샹그룹 외에도 중국 기업을 추가적으로 제재를 가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홍샹그룹 하나만 가지고 북한이 저렇게 제재에 대해서 아무 어떤 반응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것은 아닐 것이다.
네.
많은 기업들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지금 미국은 추측을 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그 석탄 수출과 관련돼서 북한은 중국으로부터 연간 약 10억 달러, 그러니까 1조 약 8천억 정도 이익을 얻고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해야 된다.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계속해서 중국에 대해서 촉구하고 있는 게 이제 그런 문제거든요. 고려항공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 회사들이 불법적으로 또 다른 나라 국적기를 달고 이렇게 불법적으로 상업행위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묵인하고 있다. 그래서 중국을 직접적으로 지금 겨냥을 하고 나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중 간의 갈등은 앞으로도 계속되지 않을까 이런 문제 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또 미국은 이와 별개로 각국의 북한과의 외교 및 경제관계 단절 그리고 격화를 공식 요청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예, 러셀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북한이 계속해서 저렇게 활동할 수 있는 것은 북한과 외교관계 또는 경제관계를 맺은 여러 나라들이 계속해서 북한 외교관들이라든가 경제관료들을 만나주고 대화해주고 네. 거래를 하기 때문에 북한이 저렇게 꿈쩍 안고 있다.
네.
따라서 유엔 회원국들 또 특히 미국과 외교관계를 맺고 있는 그런 나라들은 북한에 대해서 일태면은 제재를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외교관계라든가 경제관계를 단절을 하든지 격화를 시키라는 것이죠. 그동안에 약속했던 그러한 만남 같은 것도 취소하고
네.
그다음에 심지어는 외교관을 추방한다든가 이런 아주 적극적인 그런 태도를 취하도록 주재국의 미국 외교관들은 노력을 해라. 그런 지시를 내렸다는 겁니다. 미국 국무부가.
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을 중단한 것이라든가 그다음에 일부 국가에서 고려항공 취항을 취소한 거라든가 또 벵글라데스라든가 이런 데서 북한 외교관을 추방한 거라든가 대만이 북한산 석탄 수입을 금지한 거라든가 이런 예를 들면서 이런 식으로 외교 경제관계를 단절하다든가 격화를 시켜라는 이제 그런 훈령을 내렸다는 것이죠.
미국이 굉장히 강력하게 의지를 표명하고 나섰는데요. 만약 이런 미국의 의도가 관철된다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역시 만약 관철된다고 한다면 중국의 대북 제재가 더욱더 강화되겠죠. 중국의 대북 제재가 강화되면 북한이 또 반발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항복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네.
제재가 강화되면 될수록 북한은 반발하는 그런 모습을 띄워왔기 때문에 혹시 6차 핵실험까지도 갈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편으로 보면 한미일이 더욱 강력한 새로운 대북 제재를 추진하고 또 이 카드로 중국을 압박하는 모양새입니다. 중국 당국도 아무래도 생각이 많아질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예, 중국은 뭐 기본 입장은 그거죠. 북핵에 대해서는 허락하지 않는다, 용납하지 않는다. 그러나 중국은 일방적인 제재에는 반대한다. 그게 리커창 총리가 유엔의 기조연설에서 분명히 그런 태도를 나타낸 거고
네.
중국의 외무성 대변이라든가 뭐 각종 또 학자들, 언론을 통해서 그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고 심지어는 사드 문제까지 또 연계를 하면서 대북 제재에 대해서 좀 미온적인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나 영국을 포함한 유럽연합 국가들은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대북 제재 양상에서 어떤 변화를 보이고 있나요?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아주 강경한 입장입니다. 늘 그래왔습니다만은 북한 핵에 대해서는 유럽연합은 일체 용납하지 않는 거고
네.
심지어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아주 강경한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럽연합 전체 분위기에는 중대한 위협이다. 그래서 단호하고 효과적인 대책을 세워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올랑도라든가 뭐 독일, 이탈리아 이런 모든 국가들이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하는 그런 성명들을 계속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으로서는 유럽의 어떤 지원이랄까 이런 것들을 거의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빠져들고 있고 김정은이 유럽 통이기는 하지만 유럽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달 윤곽을 드러낼 북한 5차 핵실험에 대응한 안보리 새 대북제재 결의안의 수위를 두고 굉장히 다양한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예, 기본적으로 중국, 러시아 모두 다 제재 수위를 높여야 된다. 그다음에 북한 핵은 있을 수 없다. 용납하지 않겠다. 그런 강경한 태도가 분명히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유엔 안보리 제재에는 2275보다도 더 강한 그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역시 중국은 북한의 민생 문제에 해당하는 뭐 석탄이라든가 철강 수출입을 금지하는 그런 데까지는 동의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됐을 경우에 북한의 강력한 반발이 있을 것이고 또 혹시 북한이 급변사태에 일어나게 되면 중국에 엄청난 부담이 되기 때문에
네.
민생 문제까지 해가 되는 그러한 제재는 아닐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전현준 원장님과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대북 제재 변화 양상에 대해 종합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